요한복음 4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저녁에 많이 더우셨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양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반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졌느냐면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면서 야 내가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또 뭔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은혜를 입으러 왔다. 이제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침부터? 약간 표정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전혀 못 느끼시죠?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예. 구원받으려고 이제 힘을 이렇게 쓰면 구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나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원함도 다 버리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면 또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그냥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수양회가 마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져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묶이는 문제에서 또 해방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이 복음반의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이곳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시고 또 이 복음반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꾸시고 또 일하시는 걸 제게 보여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새벽에 좀 일찍 잠이 깨서 주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복음반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또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로 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이 파라과이에서 이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캠프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 파라과이에 페르난도 누고로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캠프에 가시기 그 전 해에 11월 달경에 서울에 대전도 집회가 있을 무렵인데 그때 이제 이 페르난도 누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컬처가 있을 때 파라과이 대통령 그 대사가 참석을 해서 이 그라샤스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행사가 마칠 때쯤 이 대사님이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하기를 이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달에 방문을 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11월 달에 이제 당선인으로 왔던 누구 대통령께서 마침 그날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창단이 와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 파라과이의 단기 선교 활동을 다녀온 봉사 활동 다녀온 이제 그 학생들이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고 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시고는 나중에 파라과이에 오면 우리 대통령 궁에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대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라과이 캠프 때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2월 달에 그 캠프에 가서 이제 파라과이 대통령과 이제 궁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작년에 11월 달 만날 때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45분인데 합창단 노래 세 곡 부르면 한 15분 그리고 만나서 인사하고 주고 인사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앉자마자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듯이 수돗물은 수돗 파이프를 통해 흐르듯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내게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누구 대통령에게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 이 누구 대통령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목사님 한국에 나오셨는데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난 이후에 파라과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대통령이 기자단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진해서 인터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단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 삶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신부였습니다.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신부직을 이제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신부직을 포기하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신부로 있을 때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숨겨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과오를 그대로 그 기자단, 그리고 생중계로 전국에 이제 방송되고 있는 그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이분이 드러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이 좀 됩니까? 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다가 어쩌려고 숨기지, 그런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탄핵한다 그러고 난리 나겠지 그죠? 이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의 과실을 그대로 기자단들 앞에서 드러냈는데, 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당에서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지고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내칠지도 몰라, 이제 나는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그 대통령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숨기고 살겠지 그죠? 여러분 마냥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덮고 싶고 죽을 때까지 땅속 깊숙이 묻어버리고 싶은 그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 정말 허물을, 여러분 그 수치를 이 대통령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용기가,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누구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가, 야, 우리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한국의 신문에도 그 기사가 떴죠, 그죠? 예.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파라과이의 박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구나. 야, 이분이 구원을 받았구나. 야, 이분이 정말 마음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분 마음에 그냥 복음의 이론이나 지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서 수많은 들려오는 소리들 무시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그 모든 형편을 마음에서 다 떨쳐버리고 그는 담대하게 자신을 다 드러내고 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이틀 뒤에 저 시골 마을에서 전에 이 대통령이 신부로 있던
그 마을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 믿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폭동 일어나든지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 야당 의원들이 확 일어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야 이렇게 진실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용기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대통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런 분이 이런 우리의 대통령으로 있다는 게 우린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이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됐다 그러더라. 전 세계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이분은 정당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당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예? 그 나라는 여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잘 이제 쉽게 이끌어 가려면 여당 의원들이 많아서 팍 그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야당의 반대가 심하니까. 근데 이 누구 대통령은 정당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야당인 거예요. 여러분 내 당이 있어서 나를 밀어주는 의원들이 있고 나를 밀어주는 당이 있으면 그 힘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분은 인간적으로 믿고 기대고 의지할 만한 뒤에 당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 이제 그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밖에 자기 측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누가 나왔느냐면 한국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이 이제 경제를 이 나라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20명이 이제 국가의 이제 요직에 있는 분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루고 대통령의 비서 실장의 보좌관. 예. 그 비서실장의 이제 보좌관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연수를 참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누가 함께 따라왔느냐? 자기 남편이 따라왔어요. 그 남편은 의사이면서 자문위원이에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 그래서 이 보좌관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알기 위해서 불러서 묻는 사람이 이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중의 귀라고 말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이 부부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지요. 근데 이제 연수원에는 이제 부인이 이제 보좌관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그곳에 참석해서 이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야 박정희 대통령 정말 국가를 위한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대통령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목사님과 계속 만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분들이 확실하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그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마음, 그 힘, 야, 그것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세상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라지기 싫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어 쫓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혀주고, 저 뒤에는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주는 게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힘이 에어컨을 돌려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느다란 동선에 흐르는 그 전기의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기불을 환하게 밝혀서 여러분 이 방을 여러분 환하게 밝혀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내게 없는 지혜가, 내게 없는 생명이, 내게 없는 소망이, 내게 없는 기쁨이, 내게 없는 평안이, 내게 없는 행복이 여러분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변화받기를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뭘 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타고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예,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고 딱 돌아서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한마디가 남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1대1로 개인 교제를 해주듯이 그 말씀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 마음을 열고 있느냐 닫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해서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신함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러 왔다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입도 안 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전혀 시인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들을 테니까 그분은 절대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초장에 처음 딱 만나서 앉자마자 실은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한번 멋떨어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되는 일이 없고 제가 다 망해서 왔습니다. 아니 저를 언제 만났다고? 저를 어떻게 안다고? 아니 이분이 자기 마음의 수치, 자기 마음의 허물, 자기 마음의 정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의 어두운 이야기, 그 마음속의 추한 이야기, 그 마음속의 더러운 이야기, 그 마음속의 악한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표현하는 걸 보면 그 사람 그 시간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아요.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뭐가? 그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을 받더라고요. 왜? 마음을 여는 건 뭐냐면 자기를 신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감추고 이런 숨기고 가리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드러내다 보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세계대회가 있었죠. 그 세계대회에 제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갔다 왔잖아요. 뭐 그거 뭐 대수라고 그래 자랑을 합니까? 그러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IOF 세계대회를 늘 하다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부럽냐면 그 IYF 세계대회 교사들이 옆에 끼고 다니는 파일이 있어요. 녹색 파일. 교사들만 들고 다닌 거 있죠. 그 들고 다닌 그게 그렇게 부럽더만요. 그래 이제 늘 이제 제 아내는 캠프 있을 때마다 교사로 다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저는 늘 이제 호래비가 돼가지고 그래 집에 이렇게 지내곤 했어요. 야 나는 언제나 저 세계대 교사가 한번 돼보나. 그게 원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아시네요.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사가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교사 된 건 감사한데 회비 30만 원도 내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일은요. 예? 땡빛이라도 내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그래 이제 팀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빌립 팀에는 8개 반이 있었는데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안 듣는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세 사람 반은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팀이 모여가지고 교사들 잠깐 의논을 하다 보면 그런 반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을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은 상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 명의 학생을 이제 만났어요. 저희 반이 아닌데 처음 만난 학생이 딱 만났는데 그래 너 세계대에 와서 어떠냐? 이 학생이 이제 입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세계대 와가지고요 반별 모임을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을 여는 건 마음 속에 어떤 이야기가 됐든 좋은 이야기가 됐든 안 좋은 이야기가 됐든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표현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근데 좋은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안 좋은 이야기는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다 꺼내보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반 학생들이 다 하나가 될 거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혀 꺼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에게 내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부산 대형교회를 다니는데요. 지금 대학생 1학년인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대연 링컨 하우스 스쿨 학생이었어요. 이제 링컨 출신이라는 거죠. 이건요, 같이 같은 방에 지냈던 친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도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요, 헌금함을 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나는 여학생이 헌금함, 아니 남학생이 헌금함 털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여학생이 헌금함을 털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처음 듣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헌금함을 털었냐? 가느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끝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싹 헌금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탁 찍으면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다 배워버렸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그 막대기를 흥금함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탁 찍으면 걸려와요? 안 걸려와요?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 녀석아. 근데 안 걸렸어, 한 번도? 걸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을 하느냐면, 이야, 그 수법도 기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도 머리가 뛰어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은, 돌하고 친한 사람은 이제 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학생이 딱 이제 발각이 딱 됐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학생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딱 걸렸을 때 얼른 반지를 빼서 흥금함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요, 제가요, 헌금하려고 왔는데요. 반지가 빠졌어요. 헌금통 속에 들어갔어요. 이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표현해 본 적이 없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안 한 거 빼놓고는 다 해봤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어둡게 살았는데 이제 대학생이라고 교회 안에 살잖아요. 자기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어느 것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다 하더라고. 다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 시간도 싫고 그 너가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왜 사니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야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야 누구에게도 네 마음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야,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짚어서 말씀으로 풀어가니까 이 학생이 잠깐 교제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교사가 막 뒤에서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말씀을 듣기 전의 모습하고 말씀 들은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버리고 이 학생이 반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리더니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반에서 가장 먼저 반별 모임 가지면 입을 열고 이제 말문이 트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어둡게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악하게 살았어요.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어요. 나 자신만 믿고 살았어요. 이 학생이 말문이 열려가지고 그래 변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세 명의 학생을 만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제가 대전에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대전 한박교에서 5년을 살았는데 그 5년이라는 그 세월이 제 마음의 기억 속에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 기억이 제가 대전을 내려가기 전에 5년 전에 서울 성북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북에 있으면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전에 연수원을 내려가게 되고 연수원에 지내다가 또 이제 한박교회 부사역자로 또 한 1, 2년, 한 2년을 지낸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이제 형제로 내려가서 밑바닥 인생을 쭉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잖아요. 저는 제가 저지른 그 정말 가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실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내 이야기 들으면서 본인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다 했습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내가 한 그 실수에 대하여 내가 저지른 그 과오에 대하여 뚜껑 딱 닫아가지고 땅속 깊숙이 묻어놓고 죽을 때까지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마음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정말 이 답답한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한박교회에 박 목사님 이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때 한 부친 부부가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3책을 읽은 분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책을 쓰신 저자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가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먼저 상담을 하던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길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부친이 74세 되는 분인데 키도 크시고 말끔하시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확실히 뭔가 부티가 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분이 입을 떼시면서 젊은 목사인 저들의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 하면 대뜸 첫마디가 목사님 저는 병신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젊은 그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새파란 젊은 목사에게 나는 병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심 이제 당황이 되잖아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다 하시나.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병신입니다. 나 같은 병신이 없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재산을 많이 벌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부친님이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모친하고 같이 삶을 사시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면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서를 펴놓고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대충 계약서를 보고 사인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며칠 지나자 64억 되는 자기의 모든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이 부친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온 거죠. 나중에 억울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인, 자필 사인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업가인데 여러분 사업가들은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이분이 젊어서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다. 세상에 내가 그 계약서 한 번만 자세하게 읽어봤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내가 그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읽고 사인 하나 잘못한 그 실수로 인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이 할머니가 위암이 걸리신 거.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책에 빠져들면서 나 같은 병신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병신이 없어. 나 때문에 재산 다 날렸지. 나 때문에 내 아내 병들게 됐지. 나 때문에 이제는 가산이 다 기울어지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도 암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이런 병신이 어딨나. 그러면서 1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깊은 절망 속에 이분이 빠져있었던 그러다가 우연히 제3 건너 비밀 책을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다 받아들게. 이 책을 혼자 읽고 또 그 할머니에게 읽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은 안 받았는데 마음이 뭐가 왔느냐면 아, 이 실수를 한 게 내가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짐이 조금 내려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이분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탁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병신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 왜? 나는 나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놓고도 그런 실수를 해놓고도 근데 그 한마디 그 부처님 그날 하나님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이더라 보니까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들으면서 야, 너 병신이잖아. 큰 병신이 어딨냐? 너 같은 바보가 어딨냐? 다치 어리석은 인간이 어딨냐?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아마 이게 세상에 이제 드러났으면 신문에 아마 기사가 났을 거예요. 제 기사가. 노또 복권 사기당한 목사 해가지고 어느 날 탄자니아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수양이를 초청해 갔어요. 수양이를 가서 구원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살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노또 복권을 들고 왔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불법 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찾아주기로 이제 그 친구와 계약을 맺고 가져왔다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불법 체주자는 이건 못 찾으니까 자기가 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권을 이제 그때 1등 당첨이 돼가지고 17억이 딱 됐는 배당인데 이걸 얼마는 헌금하고 뭐 얼마는 자기 뭐 어떻게 하고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인터넷을 딱 치고 들어가서 번호를 딱 확인하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 맞아야 뭐가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이래 웃고 이야기하지만 이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가 딱 맞았어. 아, 1등이네 정말. 여러분 복권 이거 뭐 가짜 만들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아, 그거 잘 모르십니까? 저는 사람이 이래 저 보면 어때요? 참 순진하게 생겼죠, 그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이제 사람을 잘 믿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그냥 믿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지요. 이거 막 다시 떠올리기도 싫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어이구. 생각만 하면 뚜껑 열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팍 묻어버리고 살려고 하는데, 사는데 언제 이걸 싹 꺼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내가 편안하게 마음에서 이제 내가 꺼내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쏘갔는지. 내 마음에서. 그런 나를 시인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더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혹시 또 육신적이라 갈까봐 그러는지. 저는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냐 가짜냐 확인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아니, 당연히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지요, 그죠? 어디 가면 돼요? 은행에 가든지, 로또를 파는 그, 복권방 있죠? 거기 가서 확인해 보든지. 너무 간단하죠, 그죠?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걸 확인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냥 그대로 믿고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그때 그걸 가져와서 헌금한다 그러길래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헌금 네가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하고 연관 짓지 마라. 맞아요. 맞아요. 네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 연관 있지 마. 딱 그랬어요. 왜? 여러분 로또 복권 뭐 물질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거 취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제 마음에 딱 선을 그었는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몇 개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참 떳떳해서 진짜. 예배당 부지를 이제 예배당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땅을 사서 옮기자. 그래가지고 우이동 쪽에, 도봉구 우이동 쪽에 땅을 샀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막대금까지 다 지불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강제 수용이 딱 들어오면서 딱 땅을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이제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그 원래 지내던 그 예배당이 웨딩홀 장소라 가지고 380평이거든요. 근데 그걸 비워줘야 될 상황이 내가 비워주고 150평으로 이제 옮겼는데 좁아서 더 힘들죠. 근데 세상에 그 땅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강남교회 예배당 한참 지을 때인데 저희들 교회에 한 부부가 연결이 됐는데, 중년 부부가. 그 형제님이 간암이었어요. 강남교회 봉사도 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아 자기가 간암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분이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부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신 걸 보는데 제가 이 도봉구 쪽에 골프 연습장을 개발하려고 땅을 지금 매입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예배당을 짓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이야, 우리는 뭐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가에 나앉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들은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있었어요, 목을. 이것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그래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까이 있는 지역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형제님이 기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암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해 주시려고 한답니다. 야, 그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저도 마찬가지. 그게 내 손에 주어져야 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소문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야, 성북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당 지을 땅을 주셨다더라. 뭐야 이거? 내가 한 말도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이 소리가? 그리고는 또 이제 복권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입 딱 닫고 있는데 또 뒤에서 세상에 되는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되는 집안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카드만은 예배당도 주시고 세상에 물질도 주시네. 그러면서 이게 막 전국에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 이게. 하여튼 하나님은 참 취미가 다양하셔가지고. 그래 저는요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속에 끼어 있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지도 않은 일이 된 것처럼 다 번져버리니까 소쿠리 비행기를 딱 탔어요. 제가 딱 탔어요. 붕 떴어요. 근데 복근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땅 살려고 물질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7천만 원 사기당했어. 참 암담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딱 떨어져 나가니까 있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예배당 부지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번만 확인했으면 복권은 안 속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사업가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딱 백지화시키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부지 쭉 알아보고 정해졌고 거기에 한다 그랬는데 개발 안 된다 그러니까 백지화 해버리니까 뭐도 날라가요? 예배당도 날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한 게 아닌데 그게 확실한 것처럼 뭐 잡고 간 거예요? 뜬구름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저처럼 살지요. 제가 그 되어진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 부친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은 병신이 없습니다. 야, 나 같은 바보가 없더라고요. 다치 밀어난 인간이 없더라고요. 나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인 즉슨 그 속에 다 사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사연이 다 있죠.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매님 아들이 이제 주일날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는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는데도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이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명동에 이제 휴가를 받았는데 수양에도 이제 안 가겠다 그러고 근데 친구를 만나는데 허리가 뚝 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이제 이번에 백병원에 입원했는 걸 이제 집 근처로 데리고 온다고 이제 왔는데 집이 이제 높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려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딱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마음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허리 한번 살짝 만져주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면서 수양이는 못 가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데 수양이는 못 가는데 반 구원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이제 테이프 딱 틀어놓고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내려가면 구원 받겠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 마음에서 그런 나 자신을 한번 딱 인정하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종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다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마음이 촥 열리더라고요. 저는요, 단 한 번도 나 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를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종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목사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 닫아놓고 살더라고요. 근데 딱 한 군데 마음을 열고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딘 줄 아세요? 나 자신. 나를 향해서만 다 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고 박모사님 자주 말씀 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기만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기당하기 전부터 이미 나 자신만 믿고 살던 거예요.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나 자신만 믿고 살았는데 나를 신하고 나니까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내 마음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간절히 애원 안 해도 그래 안 그래요?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열려져 있는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가진다 해도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참 풍요로워졌잖아요. 우리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그 힘들게 사는 분들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정말 풍요로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풍요로워진 결과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자살 1위라는, 예? 세계 자살 1위라는 불명예 국가, 예? 불명예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자살 1위. 근데 누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자살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600만 불 돈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야, 그 루고 대통령의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임했다면 그 형편을 능히 이길 텐데, 그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마음의 힘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이제 그런 슬픔이나 두려움이 오면 또 그 생각이 찾아오면 그 작은 생각 하나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불행해지는 거라는 거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늘 생각했겠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비자금 때문에 콩밥 신세되고 다 대통령들이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에 나는 전직 대통령과 달라. 나는 보란듯이 내가 정말 전직 대통령과 다른 정말 대통령상을 내가 보여줄 거야.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돈과 연루되기 싫었을 거고 보란듯이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사람들 마음에 칭송을 받고 남기를 바랐겠지만 마지막 그 600만 불이라는 돈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여러분 그 자신이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자살을 했겠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왜 자살은 이해가 가세요? 그런 자신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요. 그런 자신을 마음에서 용납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신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졌을 때 그런 자신을 인정할 마음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말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도 제가 너무 그 실패하고 저는 뭐 목사로도 실패자고 남편으로도 실패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도 저는 이미 실패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뭐죠? 용역을 탁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용역을 띄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아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네미콘 타설을 하는 아파트 공사하는 데를 이제 불려갔어요. 대전에서 천안까지. 그 네미콘 타설하는데 웽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따라다니는. 근데 저녁 9시 반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저를 보고 야, 너 오늘 두 대가리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 대가리가 뭔가? 이 대가리를 말하나? 난 대가리 하나인데 이 두 대가리가 뭐지? 그래 보니까 밤 늦게까지 야간을 하면 이틀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노가다에서는 두 대가리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대가리, 두 대가리. 그래가지고 이제 8만 원을 받는데 두 대가리 받으니까 이제 얼마 받았어요? 16만 원. 사람이 희한하대요. 그 16만 원 다 받아들었는데 그 16만 원이 내게 가져다주는 막 그 성취감 있죠. 그래서 야, 16만 원 돈이 내게 손에 들어왔다. 이게 그 16만 원에도 굉장히 그 순간만큼은 나름대로 행복하더만요. 참 인간이. 예? 그래 이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형편도 힘들지만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다가 이제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직장을 찾아보는데 들어갈 곳이 있어야지. 써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곳에 딱 교차로 보고 전화를 했는데 학력도 묻지 않고 뭐 나이도 묻지를 않고 아무것도 조건을 묻지 않고 일하려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할 곳이 여긴가 보다. 그래 이제 보니까 여기는 한박교회는 서쪽 끝이고 그 회사가 있는 곳은 남쪽 끝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버스 한 대가 종점이 그쪽 한박교회 옆에 있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인터넷 쇼핑몰 물류창고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라 그러느냐면 다른 냉동창고가 있는데 그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서 송장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냉동식품을 찾아가지고 나와서 포장해서 발송하는 거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온도를 보니까 영하 27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손바지 입고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내는데 버스를 타고 가며 오며 그냥 눈물로 세상에 내가 목사였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나. 그래서 어느 날은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저 자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딱 여기서 죽자. 죽었으면 여기 안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이 딱 찾아오는데 진짜 여기서 딱 죽고 다 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순간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야, 두렵더라고요. 마음에 두렵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안 풀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예? 강팍해지죠. 그죠?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 신앙이 잘 안 될 때 막 강팍해지죠. 안 되면 목사님 안 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강팍해져가지고 막가파가 되죠. 그죠? 저도 막가파가 살살 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들려오는 이야기가, 야, 그 조균이 너, 그, 어? 조균 목사, 그, 어? 선한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제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실 분 아니야, 인간아. 하면서 이제 둘 또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속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건드려도 항상 웃고 늘 여유 만만이고 아이고 멀려. 뭐 무시당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멀려. 채특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잘도 받는다 인간아. 그러면서 사람이 언제 속에 들어있는 악이 탁 돌출되느냐 하면요, 무시당하면. 평상시엔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권선 징악의 사상에 젖어서 살아와가지고 웬만해가지고 참아야지.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딱 거절당하면, 내가 정말 옳다고 나왔는데 거절당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짓밟히면 나와야 안 나와요? 외면당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뭐가 상해요?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그놈의 자존심이라는 게 팍 올라와가지고 집까지께 목사면 다지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죠? 아,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 속에서 팍 받쳐 올라오는데, 야, 이제는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됐지만 어떻게든 은혜를 입으면 안 되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 기대감마저 딱 끝날 때 올라오는 마음 아시겠어요? 이제 끝난다 싶을 때, 아예 끝나면 그건 안 나와요. 아예 끝나고 나면 이제 안 나와요. 끝나기 직전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올라오는 그 강팍함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때 건드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때 건드리면 제 마음에 강팍해지면서, 야, 누구라도 건드리면 총이라도 있으면 딱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재작년 말인데 대전 컴퓨터 센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까이 사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그 컨벤션 홀에 이제 갔는데, 오후에 제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전에는 내가 존경했는데 하면서 거듭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총이라도 있으면 다 싸 죽여버린다 그냥. 지금 2판, 4판, 공사판이라 이제 뭐 갈 대로 갔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이 갈 대로 가니까 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갈 때까지 안 가봐서 그런가.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 이제 다 가산이 기울어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다라이 장사를 한다고 그 입구에 생선을 사가지고 다라이에 딱 담아놓고 앉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 다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래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두는 거라. 그 또 부산 또 그 말이 얼마나 억셉니까? 봐라 봐라. 네가 왜 여기 와 있노? 네가 먹고 가면서 이제 난리 나잖아요. 빨리 안 끄지나? 사람들이 와서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막 다라이를 발로 차고 빨리 안 끄지나 그러고. 근데 이제 뭐 다 집이 기울어가지고 이제는 볼장 다 봤고 2판 4판이고 이제 강팍해지니까 이분이 뭐 나도 살고 봐야 되겠다. 와.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막 기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건드리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하나 맛 좀 볼래 가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로 그냥 팍 갔다 아줌마 배를 받아보니까 그 아줌마 벌룩 낮아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저 물건 건드리면 안 된대. 저 물건 건드리면 안 된대. 저 사람 잡겠다. 사람 잡겠다. 난리가 났어 이제. 그건 이제 쉬쉬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 있잖아요. 관리인이 와가지고 이제 아줌마는 멍겨 빨리 안 나갈 끼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라이를 타고 퍼버린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옆에 아줌마들이 아이고 매 저 맛본다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저거 못 모르고 건드리는지 저거 참 한방 맞대 가는데 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니 와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나? 네 죽고 나 죽자 택 하더니 머리로 빵 받아버린 거. 그 다음날은 자기 여동생 하나 데려다가 옆에 또 앉혀가지고 너도 여기 한 자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키웠다 하더라고요 아들을.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버리면 겨울 가보면 속에 악이 나오는 거야. 겨울 가보면 그 속에 선악이 뭐가 선해요? 그죠? 인간이 선악이 뭐가 선해요? 의롭긴 뭐가 의로워요? 여러분 정말 약한 게 인간이고 무능한 게 인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런 무능한 나, 못난 나, 형편없는 나, 망해버린 나, 실패해버린 나를 한번 신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나를 딱 신하고 나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하나씩 짚어 들어가 보고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져.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인생인지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 정확한 내 모습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내려놔지고 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들려져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채소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는 그 모습 그대로 1년이고 2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언제까지나 땅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땅이 언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여러분 흑암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득하죠. 그죠? 창세기 1장 속에는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뭐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땅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임하고 또 한마디 임하고 또 한마디 임하면서 그 땅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옮겨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 그죠?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누구를 가리키죠? 예, 자, 말씀 이꼬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꼬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신앙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렵다고 들었습니까? 쉽다고 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늘 듣는 이야기, 신앙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다고 들었죠, 그죠? 자,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들으니까 신앙이 쉽다 그래요, 안 쉽다 그래요? 자, 목사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이 쉽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신앙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한자로 풀어서 보면 믿으신 악망할 앙. 그 믿으신 자는 사람인 변에 말씀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대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사람들이 신앙은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잘하는 것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한다.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에는요, 내 자신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신앙에는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앙은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땅에 빛이 임하니까 혼돈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자, 공허가 끝났지요. 어둠이 끝났지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혼돈이 있지요. 어둠이 있지요. 자, 여러분 왜 창세기 1장에 빛이 임하니까 혼돈이 끝났고 공허가 끝나고 어둠이 끝났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혼돈이고 아직도 공허고 아직도 흑암이냐? 그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혼돈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빛이 임하면 혼돈이 그 순간 끝나요. 공허가 끝나요.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아직 내 마음은 혼돈이야. 아직 내 마음은 공허야. 아직 내 마음은 흑암이야. 여러분, 그 마음은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혼돈이 끝납니다. 공허가 끝납니다. 어둠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쉬운 거예요. 그 마음과 만나면 되니까. 그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이 나를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영상으로 그 찬양을 들었죠,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자, 보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면 나를 책임져야 될 분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앞에만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 못난 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야지요. 예? 죄악투성인 나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형편없는 나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문제투성인 나를 누가? 하나님. 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변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또 아침 식사를 또 마치면 또 오전에 다시 또 복음반이 이어지는데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